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20일 새벽 0시를 기해서 국교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양국의 특별이익대표부가 이날 대사관으로 격상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20일 새벽 미 국무부엔 적색과 흰색, 푸른색으로 이뤄진 쿠바 국기가 다른 나라들의 국기와 처음으로 함께 개양됐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에서 20일 열리는 재개설 기념식엔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라 외무장관 등 쿠바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로드리게스 파릴라 쿠바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케리 장관이 쿠바를 방문할 때까지 연기되지만 대사관 업무는 20일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주도해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일 실시된 표결에서 대이란 제재 해제에 모두 동의했고 이어 15개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엔 유엔 제재 해제 시점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중대 조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모든 핵물질들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러나 만일 이란이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즉시 복원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과 관계없이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관영 CCTV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함정과 상륙부대, 헬기부대 등이 투입된 첫 입체 상륙작전 연습을 통해 상륙부대의 원거리 수송과 기습, 화력공조 역량 등을 점검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특히 중국의 들소급 공기부양선이 처음으로 상륙작전에 투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 같은 활동은 미 해군이 남중국해 연안전투함 4척 이상을 배치할 것이란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발언 직후 나왔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 17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방문해 미군은 잘 무장돼 있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사건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안보 법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20일 일본 후지 TV에 출연해 지지율이 낮아 그만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지율만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지율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지지율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인기만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자위권 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지지율은 35에서 38% 범위로 전달 조사보다 최대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사히 신문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37%, 반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미츠비시사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인 전쟁 포로들을 강제 징용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츠비시의 기무라 히카루 상무는 19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 유대인 관련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일본군 포로 출신 미국인 제임스 머피 씨에게 사죄했습니다. 머피 씨는 전쟁 중에 미츠비시사가 소유 광산과 공장 노역에 강제로 동원했던 90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이 제의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호응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 및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금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도보로 종단한 위민 크로스 DMZ 대표단이 미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온 후에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 교류를 앞세워 남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서기국 성명을 통해 남측의 국회의장 회담 제안과 서울 안보 대화 초청은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회담을 제안한 남측에 대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몸가짐부터 가출하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남측이 안보 대화를 벌려놓은 그 자체가 역겹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남북이 마주앉기 위해선 이제라도 남측이 대결 정책을 버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폄하하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여러 가지 남북대화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북측에 서울 안보대화 초청장을 보낸 한국 국방부도 2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거절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참석 요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민족통일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백두산에서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민족통일대회에 북한 안팎의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남녘 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화 제안은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여는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인사들의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에도 보여온 특별할 것이 없는 행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민간 교류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 간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응해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민간이 하는 소위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통일 전술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거나 또 오히려 그 적극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당국이 하는 이런 대화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민간 교류를 통해 대남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정책 변환과 그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기 차원에서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면서 민간 차원의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자신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저 민간 쪽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독려하고 그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이런 기조가 아니겠는가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안과 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서울 안보 대화에 북한 인민무력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한이 최근 1년 만에 마주앉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속히 추가 협의를 통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6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분 임금 역시 3, 4, 5월분 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종전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됐습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넉 달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은 지난 16일 약 1년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열고 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에 합의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에 대해서도 5.24 제재 조치와 연계하며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공단 기반 시설 건립을 제의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3통 문제 등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합의한 3통 문제를 5.24 조치와 연계한 것은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임을 부각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남북이 하루빨리 추가 협의를 벌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남북공동위가 잘 돼서 기업들의 임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좀 장기화될 조짐을 염려한다고 논의를 하고 나왔어요. 빨리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 빨리 우리 남쪽 정부나 북쪽 당국이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20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투명성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무력 증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이 사출시험 사진을 공개한 데 불과하지만 SLBM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SLBM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동체에 붉은색으로 북극성 1이라고 쓰인 탄도탄이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선 북한의 개발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SLBM 시험 발사 장면이라고 나중에 공개한 동영상이 미국의 SLBM 발사 장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런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그러나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순 없고 무언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 체제가 폐쇄적이어서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런 북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무력을 증강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최근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간 핵 협상 타결은 투명성을 높인 모범 사례라며 북한은 이란의 협상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대북 억제력을 묻는 질문엔 자신이 관할하는 군사적 자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함대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커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다만 한국 해군이 아덴만 해역에서 벌이고 있는 해적 퇴치 활동은 그곳에 한국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된 스위프트 사령관은 주한미군 초도 순시를 위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미 태평양 사령부 산하 해군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측 최윤희 합참의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예방하고 21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한국-일본담당부차관보를 겸하고 있는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방문 중 동맹회의와 미일 양자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미일 관계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중소기업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조선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가 밝혔습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 경영인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경제와 경영 그리고 법률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아브라미안 이사는 최근 북한에서 중소기업들이 만든 국산 과자와 라면의 유통이 늘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산 의류도 외국산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5일 아브라미안 이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미안 이사님. 조선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이죠.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We're a non-profit that specializes in knowledge exchange with North Korea and we focus on
우리는 북한과 지식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경영, 경제 정책, 그리고 법률 분야를 주로 다루는데요. 세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사업과 과정인데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관리자인 여성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고요. 기술 창업 과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지를 교육합니다. 지역개발 과정은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정부 당국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창업을 한다. 그것도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Technically, while all things are supposed to be state-owned, in reality, people do.
북한에서는 물론 원칙상 모든 활동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큰 기업에 소속된 작은 회사를 세워서 스스로 운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찾을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수입을 할 것인지, 수출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조선 익스체인지가 이런 창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
From how to hire the right people for a small team. How do you manage people?
작은 단체를 위해 어떤 적합한 사람을 고용할지, 사람이 몇 안 될 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찾고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외부에서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 등을 가르칩니다.
여성 사업가 과정에 참석하는 북한 여성들도 대부분 작은 기업 소속이죠. 북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Almost any organization will have some kind of companies attached to it.
북한은 어떤 조직이든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규모가 다양한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다 작은 자회사들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 사업가 과정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식당이나 호텔 관리자입니다. 섬유산업이나 무역회사 소속도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자유가 있나요?
Increasingly, yes. A couple of years ago, in 2012, they started.
갈수록 그런 권한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012년에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국가계획에서 벗어났죠. 무엇을 만들지, 누구를 위해 만들지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소비자를 찾고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중에는 물론 수백 명을 고용한 큰 공장도 있지만요.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엇갈렸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스스로 잘 해냈지만 일부는 고전했습니다. 많은 공장 지배인들은 지금까지 지시를 받고 할당량을 잘 채우기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소비자를 찾고 수입품과 경쟁하고 또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다른 북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2009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북한 경제가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The subsidiaries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we're interested in, they seem to have become more common. And everyone says they're easier to set up.
북한에서 자회사, 중소기업들이 더 보편화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직도 북한에서 기업을 만드는 데 정규화된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회사를 만드는 데 표준화된 규범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의 경영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5, 6년 전에 비해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모두가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더욱 많은 북한 사업가들이 외국, 특히 중국에 주재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동이 북한에서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 있나요?
Yeah, I think it's a newer trend or at least an increasing trend and you see
보다 새로운 추세이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북한산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공식품요, 북한에서 만든 과자, 라면 같은 것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Yeah, it can be a whole variety of things, from manufactured goods to, small
다양한 분야입니다. 제조업체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상점도 개설됐죠. 그 상점에 물건을 대주는 회사들도 꽤 작은 규모입니다.
북한 경제에서 최근 주목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One interesting trend i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products that used to
지난 몇 년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던 물건들이 중국산으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의류나 자동차 등등 특히 도로에는 중국산 차가 많은데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북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산 물건은 외국산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북한 회사들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과자나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의류와 같은 분야에서도 경쟁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로부터 이 단체 북한 내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 5월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남북한에서 평화 행사를 열었던 여성 운동가들이 미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요청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미 하원에 서한을 보내 행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가는 행사를 열었던 여성단체 위민 크로스 DMZ가 미국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집행위원인 정현경 미 유니언 신학대 교수는 17일 VOA에 21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과 23일 유엔 본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갔다 온 보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은 거를 미국의 그 컨그레스에 알리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이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의 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미 하원 설명회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의원과 존 커니어스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랭글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랭글 의원은 행사 개최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설명회에 참석해 짤막하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행사는 유엔 주재 리텐슈타인 대표부와 여성단체 피스 위민 주최로 열리고 지난 5월에 행사를 담은 기록 영화 크로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특히 하원 설명회를 통해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의원들이 압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큐바나 이란하고 미국이 디플로매틱 타이를 정상화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소외를 시키고 계속 생션을 하는 것보단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달라.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알려드리고.
진보 성향의 국제 여성 평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민 크로스 DMZ는 대화와 용서로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5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여러 관련 행사를 연 뒤 버스편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에 도착해 다시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인엄 씨와 일본 노벨 평화상 출신 여성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켜 줄 것이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이번 하원과 유엔 설명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 취소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내 한인 단체인 한미자유연맹은 지난 10일 이후 세 차례 랭글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행사를 열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의 강필원 총재는 17일 VOA에 남북 평화와 통일이란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북한 정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뜻이 아닌데 북한에게 끌려가고 북한이 자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죠, 결국. 북한의 술책에 넘어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에 끌려간다는 거. 이제 나이브화되는 거죠. 캔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이브화되는 것을 찰스 랭글이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옳은 의견을 갖다가서 그 사람들한테 저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죠.
강 총재는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자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현실을 볼 때 대화보다는 정권을 겨냥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때라며 이들 여성들의 순진한 운동엔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경 교수는 이에 대해서 압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며 시민 주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시민들이 주도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선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히 큰데요. 민간통일단체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함께 탈북민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통일 관리한 민간단체.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인데요. 주한미군과 탈북민의 만남, 그 특별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She is the 주한미군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바로 영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진학이나 취업을 하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거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 단체의 최현준 대표가 주한미군사령부에 도움을 청하면서 이 뜻깊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최현준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원어민이 돼서 우리 탈북 청년들 영어 배워주는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저부터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부터 영어를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또 정착을 하려니까 정말 선사에 와서 영어가 필수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학 공부하면서 영어 때문에 학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좁은 사무실을 수준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기가 힘겹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열심입니다.
Last July 1st. 그렇게 해야죠. 이걸 꼭 써야 돼. My application and
I waiting the result now. 수업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영어 테스트를 거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한미군과 탈북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군 카투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본 탈북민들의 영어 실력은 어떨까요?
전 한 6월 중부터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전 이제 고급반을 그 담당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그래서 예, 한국에도 오래 안 살아보고 이제 뭐 탈북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특이하게는 생각했죠. 어떻나 뭐 조금 다르겠지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첫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되게 빨리 제가 한국어를 읽는 속도보다 그 더 빨리 영어를 읽고 예 대화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 완전히 뭐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영어로만 대화해도 뭐 대부분 다 뚫리는 것 같고.
No, I came in June and in July.
July
as
so,
well.
This is your second time.
Third time.
Mm-hmm. 이번이 세 번째로 그 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가요? Like just to.
I mean, our main goal is just to teach them English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with us.
그냥 그 가능한 수업 중에 그냥 영어를 가르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And I guess our end state, our goal is for them to either take the is it the TOEFL and the TOEIC?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토익이나 토플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뭐 실력은 편차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약간 모자라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이 향상돼야 되는 분들도 일단 영어 교실이 그냥 그 탈북민들이 뭐 이런 기회를 얻기가 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여태까지 자라왔던 환경도 그렇고 좀 힘들 텐데 좀 이런 그 더 많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미군들과는 달리 탈북민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했던 북한에서의 기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남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함께하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지금도 외국인들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엄청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매주 거의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영어를 못해서.
무료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다 보니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고요.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처음에는 막 익숙치 않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보고 하다 보니까 알지만 지금도 진짜 어려워요, 영어는.
그냥 처음부터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한국에서는 대학 가든 안 가든 어쨌든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열심히 그냥 꾸준히 했어요. 뭐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많이 감사하고 또 중급이라든가 뭐 초급 뭐 이런 그러한 급수별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면 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수업을 추진한 통일미래연대의 최현준 대표는 이 같은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영어 교재를 한두 달 단기내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이 저희들이 그 약속한 것입니다. 어떤 당신의 손으로 영어를 배워줘가지고 미국 어학연수를 타국 대학생들 못해도 10명 정도는 미국 어학연수를 보내자.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해서 올해 제 생각에는 올해 먼저 두세 명 정도 갈 대상이. 저는 그렇게 내야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쯤 되게 되면 한 2년 배우면 그래도 10명 정도는 미국 고향에서 1년 갔다 오면 그 10명은 정말 우리 글로벌 이런 그 인재로 자랑하시지 않겠냐 이런 목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죠?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국교를 완전 정상화했습니다. 그리스 은행들이 3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 쿠바 대사관 개설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과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20일 각각 양국 수도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2.5km 떨어진 쿠바 이익 대표부 건물에서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조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의 기념사에 이어 쿠바 국기가 공식 개양됐는데요. 이로써 현 쿠바 이익 대표부는 대사관으로 공식 승격됐습니다.
예, 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회담에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소방부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청사 1층 로비에 내걸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192개국 깃발 사이에 쿠바 국기를 추가로 개양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 역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업무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쿠바와 달리 별다른 대외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예.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쯤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해 공식 기념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양국 대사관 재개설을 계기로 이제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이 기념식 후 국무부 청사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케리 장관에게 금수 조치를 비롯한 경제 제재 해제,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 부지 반환, 쿠바를 겨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양국 대사관의 같은 재개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대사관이 문을 다시 열었다는 것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1902년에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하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은 1961년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이런 상태가 5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1977년부터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서 영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예. 자, 상황의 진척이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빨랐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것이 지난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올해 1월 미국은 쿠바와의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완화했고 일부 여행 자유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올해 4월 파나마에서 만난 두 나라 정상은 상호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올해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달 초 각국 수도의 대사관 재개설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마침내 이날 워싱턴 DC와 아바네에서 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겁니다.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에는 7개월 만에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외교관계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나라가 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쿠바가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혁명 정부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의 반환과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바로서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쿠바는 또 관타나모 미군 해군 기지 반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 간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쿠바 경제 뭐 벌써부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쿠바 정부는 올 상반기 쿠바 경제가 4.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는데요. 이 중 10만 명이 미국인이고 35만 명이 쿠바 출신 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양국 간 국교가 정식으로 맺어진 만큼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쿠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반대로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특히 농업계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반기고 있다고요?
네, 쿠바는 필요한 식량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하면 한 해에 약 20억 달러어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제재에 가로막혀 미국은 농산물을 제대로 쿠바에 수출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쿠바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과 쿠바 수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쿠바는 한국의 4개 미수교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외교관계를 회복하면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 추진도 힘을 받을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쿠바와의 수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앞서 윤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 때도 쿠바와의 관계 경상화 추진을 올해 중요한 외교 목표로 꼽았었습니다.
자, 쿠바에 이어서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상황 알아보죠.
그리스 은행들이 20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난항에 따른 예금 대량 인출 우려로 자본 통제 조치를 시행한 지 딱 3주일 만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16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일주일간 9억 유로로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 은행 영업재계는 치프라스 총리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개혁안에 합의하고 그리스 의회 통과 후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첫 조치입니다.
네. 자, 앞서서 그 현금 인출기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었던 그리스 국민들 바로 은행으로 몰려갔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는 그리스 은행 앞에는 문을 열기 전서부터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기존의 하루 60유로 미화 65달러였던 현금 인출 한도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420유로 미화로 455달러까지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수표로 예금할 수 있고 은행 개인 금고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제한 조치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외 은행으로의 송금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고요. 또 신규 계좌 개설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결제만 가능할 뿐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는 등 금융 통제 조치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 그리스 주식시장도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예. 안 그래도 현금이 부족한 그리스 국민들이 물가 인상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그 현지 상황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구제금융 협상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20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23%로 인상됨에 따라 현지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부가세 인상은 가공식품과 음료, 식당과 술집 음식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육류와 생선, 커피, 주스, 달걀, 설탕, 쌀, 밀가루, 아이스크림과 요거트 같은 유제품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연말까지 8억 6천 7백만 유로의 정부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여전히 그리스에 대해서 부채 탕감이 불가능하다 이런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 탕감 제안을 거듭 거부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통화동맹에서 부채의 3, 40%를 깎아주는 전통적인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며 1,100만 명의 그리스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빨리 협상을 재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메르켈 총리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 구제금융 재상환 방법을 논의한 회담에서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스가 경제개혁을 이행하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한도 연장하는 등 채무 경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그리스의회에서 1년의 개혁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는데요. 이 결과가 치프라스 총리 정권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표결은 오는 22일 실시되는데요. 치프라스 연립정부는 300석의 의회에서 16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주 새로운 표결에서 123명만이 찬성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앞서 유럽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내각을 개편했지만 자신이 이끄는 시리자당 내에서도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대가 강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중국 해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 TV CCTV가 20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정이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는 장면, 또 상륙함이 병력과 탱크를 육지로 실어나는 장면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다수의 함정과 상륙부대, 헬리콥터 부대 등을 투입했는데요. CCTV는 중국 해군이 이번에 첫 입체 상륙 작전 연습을 통해 상륙부대의 원거리 수송, 기습, 화력 공조 역량 등을 두루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실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훈련에서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 부양선이 포함이 됐다고요?
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들쏘급 공기 부양선이 처음으로 상륙 훈련에 투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공기 부양선에 대해 한 번에 150톤급 탱크 석 대를 탑재하거나 10대의 장갑차와 14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기 부양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 부양선은 공기를 수면을 향해서 내뿜어 선체를 수면으로부터 약간 뜨게 해서 달리는 선박인데요.
예.
수면의 저항을 줄여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고요. 또 선체 흔들림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필리핀을 방문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정찰 비행에 직접 참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잠 초계기에 탄 모습을 담은 사진을 19일 공개했는데요. 이 비행기는 19일 7시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초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역을 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번 비행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항해 자유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중국으로서는 뭐 그 껄끄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행인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스위프트 사령관이 이번 정찰 비행에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해군의 대규모 상륙 훈련을 공개한 것이 이번 초계 비행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어느 한 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필리핀 또 베트남과 협력해서 해당 해역에 대한 초계 임무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 1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해 미군은 잘 무장돼 있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사건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예, 중국은 이번 주에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온 후에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0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흐린 날씨 보이겠고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 함흥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는 25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5도, 최고 22도. 해산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26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2도.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역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20일 새벽 0시를 기해 국교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양국의 특별이익대표부가 이날 대사관으로 격상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20일 새벽 미 국무부엔 적색과 흰색, 푸른색으로 이뤄진 쿠바 국기가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처음으로 개양됐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에서 20일 열리는 재개설 기념식엔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라 외무장관 등 쿠바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파릴라 쿠바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케리 장관이 쿠바를 방문할 때까지 연기됐지만 대사관 업무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을 주도해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0일 실시된 표결에서 대이란 제재 해제에 모두 동의했고 이어 15개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했습니다. 결의안엔 유엔 제재 해제 시점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중대 조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의 모든 핵물질들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하지만 만일 이란이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즉각 복원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과 관계없이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함정과 상륙부대, 헬기부대 등이 투입된 첫 입체 상륙작전 연습을 통해 상륙부대의 원거리 수송과 기습, 화력공조 역량 등을 점검했다고 CCTV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특히 중국의 들소급 공기부양선이 처음으로 상륙훈련에 투입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남중국해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 같은 활동은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 연안 전투함 4척 이상을 배치할 것이란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발언 직후에 나왔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 17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방문해 미군은 잘 무장돼 있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사건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 주말 최신의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타고 7시간 동안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대한 정찰 비행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안보 법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20일 일본 후지 TV에 지지율이 낮아 그만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인기만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집단자위권 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인 미츠비시사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인 전쟁포로들을 강제 징용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츠비시의 기무라 히카루 상무는 19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몬 비젠탈 센터 유대인 관련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일본군 포로 출신 미국인 제임스 머피 씨에게 사죄했습니다. 머피 씨는 전쟁 중에 미츠비시사 소유 광산과 공장 내에게 강제 동원됐던 900여 명의 미군 전쟁 포로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츠비시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필리핀, 중국 등의 강제 징용자와 함께 500명의 미군 포로들을 동원했지만 다른 나라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19일 몽골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치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참여드 사이칸 비레크 몽골 총리 등과 만나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야치 국장은 20일까지 몽골에 머물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